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1월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한 의회 조사와 관련해 백악관 문서 공개를 막아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미 연방법원 탄핵에 추측한 판사는 9일 기각 사유를 설명하면서 의회가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시작된 폭력 사태를 살펴볼 수 있는 관련 기록을 입수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특권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서류에 대한 기밀 유지 특권은 오직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앞서 판례에서 전현직 대통령 간 분쟁에서 현직 대통령의 의견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발생한 미 의회 난입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와 국립기록관리청을 상대로 당시 백악관 관련 문서의 공개 금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에서 폴란드 국경 지대로 최근 수백여 명의 난민이 불법 이민을 시도한 가운데 유럽연합이 벨라루스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벨라루스 정부가 깡패 정권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난민들에게 유럽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짓 약속을 하면서 불법 난민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해 루카셴코 대통령이 재선 과정에서 시위대를 강경 진압한 혐의로 벨라루스 정부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후 폴란드 정부는 벨라루스 정부가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최근 중동지역 난민 유입을 방관하는 등 난민 문제를 정치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가 미국 식품의약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세 번째 추가 접종 백신 주사인 부스터샷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화이자는 9일 식품의약국에 부스터샷을 맞은 만여 명의 표본 분석 결과를 제출하면서 연령대를 전 성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출한 분석 결과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부스터샷이 증상 감염 방어력을 95%까지 복구시킨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스터샷은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마쳐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체 내에 중화 항체가 서서히 소멸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맞는 추가 접종입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지난 9월부터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65살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고위험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0일 신임 외무상을 포함한 2차 내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차 내각 명단에서 발표했던 주요 보직자들은 그대로 유임한 채 신임 외무상으로 하야시 요시마사 전 문부상을 지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모테기 도시미스 전 외무상이 자민당 간사장으로 옮기면서 외무상을 점직해왔습니다. 하야시 신임 외무상은 기자들을 만나 일본의 외교라는 큰 책임을 맡게 됐으므로 100%, 120%의 힘을 발휘해 기시다 정권을 확실히 떠받치고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야시는 2008년 후쿠다 내각에서 방위상, 2009년 아소 내각에서 경제재생정책상 등을 지냈습니다. 또 일본과 중국 우호의원연맹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9일 에너지 자립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프랑스의 에너지 독립과 목표, 특히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자로 건설을 수십여 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합리적인 가격에 비용을 내려면 탄소 중립적인 전력이 필요하다면서 3세대 유럽형 가압경수로의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투자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폐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뉴스 오태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목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 해법을 놓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올해 공식 의정 활동이 다음 달 중순 종료되는 가운데 현재 상원과 하원에는 총 11건의 한반도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기간 북한 당국이 시장 활동을 제도화하면서 당 국가의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정치경제 모델을 적극 추구해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비가 오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북부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예상 적설량은 3에서 8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 서해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 해법을 놓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대북 제재 등을 놓고 양국이 다른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 북한을 상대하는 방안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사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이 있다면서 국제사회 모두는 그들이 그 영향력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China does have influence in Pyongyang. And we al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like to see them use that influence in a constructive.
커비 대변인은 중국의 영향력은 유엔 안보리의 기존 제재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들은 영향력이 있으며 북한을 외교적 해법으로 이끌도록 돕기 위해 그 영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커비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중국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힘을 모으거나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울 수 있다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했었습니다. 또 지난 8월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 속에서도 북한 문제만큼은 협력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I think it's fair to say we are never going to have identical interests with the PRC. But North Korea
미국과 중국의 이해 관계가 결코 일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북한은 적어도 어느 정도 일치된 이해 관계가 있는 분야 중 하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북한 관련 행보는 미국의 기대와는 분명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발언이 나온 며칠 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협력은 상호 신뢰와 이익, 건전한 양국 관계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할 땐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대북 제재를 비롯한 북한과 관련된 핵심 사안에서 미국과의 이견을 공공연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유엔 외교 소식통은 지난 1일 BOE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와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을 폐지하고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도 제재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여전히 효과적인 도구라면서 중국 측의 결의안 초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중국은 결의안 초안 제출 외에도 북한과의 잦은 고위급 회동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직접 리용남 주중 북한 대사를 접견했습니다. 그 밖에 중국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에 소극적이거나 제재 활동에 연루됐다는 지적도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공개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중간 보고서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회피에 연루된 사례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무부 대변인은 회원국 중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다른 행위자들의 제재 회피 활동을 두드러지게 용인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지난달 BOE에 문제는 중국의 대북정책 우선순위가 미국과 달리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이나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틈을 벌리는 것이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China's North Korea policy has a list of priorities.
다른 전문가들도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더 낮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중국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과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의회의 올해 공식 의정 활동이 다음 달 중순 종료되는 가운데 현재 상원과 하원에는 총 11건의 한반도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 지지 의원 수는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의 올해 의정 활동이 끝나기까지 남은 일수는 휴회기를 제외하면 15일입니다. 올해 상원과 하원의 의정 활동 공식 종료일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북한을 특정한 안건 8건을 포함해 총 11건입니다. 특히 꾸준한 진전을 보여 주목되는 안건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겨냥한 상원의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과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 상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입니다. 2015년 말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상원의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은 지난달 19일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본회의 심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로포트만 의원과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크리스 쿤스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법안 발효 180일 이내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이 법안을 외교위 전체 회의 표결에 올리며 미국이 전 세계의 인터넷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경우 특히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As we are seeing in authoritarian regimes around the world, there's an increasing need for the United States to invest in efforts to adva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support internet freedom.
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담긴 법안으로 지난 5월 발의 이후 지지 원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동발의자 3명으로 시작됐지만 이후 지지 원수가 9일 현재 3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애리조나주의 공화당 앤디 빅스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세력이 대부분을 차지해 주류 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의 첫 관문인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상원의 유사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의 이 법안은 하와이주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했고 알래스카주의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내용 면에서 의회 내 큰 이견이 없어 연내 의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 밖에 현재 의회는 상하원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개선 법안과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과 상하원의 미한동맹 결의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올해 초 재상정된 상하원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은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규정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대북 인도 지원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상원의 경우 이 법안 지지에 서명한 의원은 1명, 하원은 4명에 불과합니다. 의회 내에서도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한 대부분의 법안 처리에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구체적인 움직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은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규정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원에서는 한반도 평화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브래드 셔먼 의원 주도로 23명의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 주도로 11명의 하원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전 종전선언 등 미북 관계의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길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북 대화가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를 계속 추구하면서도 제재 등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초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은 최근 정치 매체인 AS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제한을 시도하는 것이 결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에서는 미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각종 예산안과 청문회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소속의 한국계 영김 하원 의원은 청문회와 성명 등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 공성인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기간 북한 당국이 시장 활동을 제도화하면서 당 국가의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정치경제 모델을 적극 추구해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리 버클리 대학이 발행하는 학술지 아시안 서베이에 실릴 예정인 논문의 핵심 내용인데요. 시나 그라이튼스 텍사스 주립 오스틴 대학 교수와 벤자민 실버스타인 스팀슨 센터 연구원이 공동 저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실버스타인 연구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님, 김정은 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당국이 시장 활동을 제도화하고 당 국가의 정치적 통제를 강화해왔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발표 예정인 논문에서 이를 시장 레닌주의 혹은 당 국가 자본주의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어떤 개념입니까?
It's sort of dignifies the system where you combine very strong social control and dictatorship with limited economic freedom.
매우 엄격한 사회 통제, 독재주의와 제한적인 경제적 자유가 결합된 겁니다. 무자비하고 가혹한 정부 탄압과 시장 경제는 양립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나라는 두 개념이 양립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죠. 저는 북한도 그런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당국의 지금까지 경제정책에 대해 시장화와 통제 강화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곤 했습니다. 논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요. 제3의 길, 즉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셨죠.
Any type of binary thinking is problematic, and the problem here is that you risk missing out on the nuances, risk missing out on.
양분법적인 사고의 경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묘한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유화 각본의 경우 사경제 활동이 보다 허용되면 정치 자유화도 일어나 사회 통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것은 시장화와 사회 통제가 동시에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북한의 경제 추이와 사경제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분석은 달라질 수 있겠죠.
논문이 제시하는 시장 레닌주의의 큰 축은 시장의 제도화입니다. 어떤 점에 주목하십니까?
It's a very complicated and big question, obviously, but in short, it's a trend that we've seen through, and definitely from the early 2000s, I would say that sort of the.
물론 매우 복잡하고 큰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핵심만 말하자면 2000년대 초 김정일 시대에는 국영 가격을 시장 수준으로 조정했고 일부 사경제 활동을 허용했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진행하고 있던 무역과 시장 활동을 정부가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작업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관련 조치들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장마당 건물 자체를 정부가 지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가 시장을 조성하고 규제 지도했고 정식으로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시장 제도화의 가장 뚜렷한 예입니다. 정부가 시장의 동력 내지는 시장화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된 것이죠.
논문에서도 언급했지만 김정은 집권 직후 도입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과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는 농장과 기업소의 재량권을 더 많이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차 당대회 이후 국가의 통일적 지도, 중앙집권적, 내각 중심적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Especially after the Eighth Party Congress, like the way that the government now talks about control, both over the economy and over society more generally, is
그렇습니다. 특히 8차 당대회 이후 북한 당국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더욱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부분, 국가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경제 주체에게 자율권을 더 주면서도 주민들의 옷차림 등 행동을 더 통제하고 미국의 소리 방송 청취와 같은 외부 문화 소비를 강력히 규제했습니다. 국가 통제가 8차 당 대회 이후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지만 항상 있어 왔습니다.
북한이 특히 최근 정치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시장 등 경제 통제와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Both the economic and the political pillar of market Leninism in this case are about the government increasing its capacity to administer and to make policies.
시장 레닌주의의 경제적 정치적 축을 살펴볼 때 모두 정부가 정책 위반 권한을 강화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은 완전한 중앙 계획적인 스탈린 경제가 아니지만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외국 문물과 같은 정치적인 부분도 통제합니다. 북한 당국은 자국의 경제체제나 문화 방면에서 통제를 잃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통제를 잃는 것은 잠재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시장 단속을 강화했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도 시장 레닌주의와 부합합니까?
Yes, I think it fits very, very well in the overall trend under Kim Jong-un and with the idea of market Leninism because what we've seen in North Korea is not necessarily crackdowns against the entire market.
예, 매우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부가 시장 경제 전체를 단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시장을 폐지한다거나 완전한 중앙 계획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토론의 여지는 있겠죠. 북한이 단속하는 것은 주로 메뚜기 시장과 같이 정부 조직 바깥에 있는 시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사업가들에 대한 단속도 있고 개인 기업소들을 국영 기업소로 흡수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시장 단속은 시장 세력을 당국의 통제 안으로 끌어오려는 노력입니다.
북한 당국의 경제 조치들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하셨죠.
The way government policy is implemented in practice on the ground is often very different from what the state openly and outwardly states that it wants to do.
지난해 북한 국채 발행 소식이 있었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것처럼 북한의 발표와 실제 실행되는 조치는 매우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 정부의 정책이 어떤 지역에서 얼마나 이행되는지 알지 못하죠. 따라서 북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직선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틀의 흐름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를 시장 레닌주의의 틀에서 분석하셨는데요. 이 추세가 오래 갈까요?
I am pretty convinced that this is the policy direction that market Leninism is sort of a policy direction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ill hold on to for some time because it fits very
북한 정부가 시장 레닌주의의 정책 방향을 꽤 오랜 기간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정권의 이익에 잘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20년에서 길게 보면 30년간 북한에서 활발한 시장 활동이 있었는데 북한 당국의 정치적 위협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를 장기적인 모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평양의 계획가들이 시장 레닌주의에 대한 책을 보고 인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당국의 이익과 현재 북한 사회 내에서 움직이는 방향에 합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 집권 하에 북한의 정치경제 모델을 분석한 벤자민 실버스타인 스팀슨 센터 연구원으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최근 한국의 산업 전반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이 북한의 비료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봉쇄했던 국경을 재개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의 조치가 북한의 산업 정상화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이 스탱그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9일 VOA에 올해 초부터 지난 9월까지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약 490만 달러어치의 요소를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362만 달러어치보다 35% 늘어난 겁니다. 북한이 서서히 중국과의 무역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요소 수입도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요소는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의 양을 줄이는 데 쓰이는 등 환경에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북한에서는 대부분 비료 생산에 쓰인다고 스텐거룬 선임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를 하기 전인 2019년에는 2,880만 달러치, 그 전해인 2018년에는 7,883만 달러치의 요소를 수입했습니다. 요소는 2019년 북한의 전체 수입에서 약 1%를 차지했고 2018년 북한의 전체 수입에서는 3%에 달했습니다. 또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913만 달러와 2,980만 달러어치를 수입하는 등 꾸준히 중국에서 요소를 들여왔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요소가 북한의 비료 생산에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농업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Really
중국에서의 요소 수입이 줄면 그에 따라 비료 생산이 줄기도 했고 또 북한 농업이 화랑기를 맞았을 때는 요소 수입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지난달 중국이 요소를 국내용으로 돌리기 위해 갑자기 규제에 들어가 사실상 수출을 중단하면서 북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Likely the North Korea is also being would also be affected by that if
중국이 전 세계적인 수출 제한을 북한에 대해서만 정치적 이유로 예외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면 북한의 요소 수입도 다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국경 봉쇄로 이미 영향을 받은 북한의 사정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스텐거론 선임 국장은 말했습니다. 국경 봉쇄로 인해 이미 요소가 최소한의 양만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비료 생산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스텐거론 선임 국장은 이런 상황이 결국 농업 생산을 개선하려는 북한의 잠재적 능력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텐거론 선임 국장은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가 북한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더 낮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국제 공동 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측은 북한 당국과 백신 지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발병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연일 방역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코백스는 9일 국제사회 백신 배분을 위한 요건에 따라 북한 당국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백스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배정받은 코로나 백신을 다른 나라에 재배정할 것을 요청한 이후 추가 진행 상황을 묻는 VOA의 질문에 코백스 파트너들이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지원과 관련해 북한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코백스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저소득 국가 등과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여건이 되면 백신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북한 당국과 코로나 백신 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장은 9일 대북 코로나 백신 지원과 관련한 추가 활동을 묻는 VOA 질문에 현재 WHO는 북한이 코백스로부터 코로나 백신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나머지 기술적 요건들을 완료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코백스와 북한 당국 간 협의에 밝은 소식통은 지난 7월 VOA에 북한이 코백스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 7개 가운데 2개만 완료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백스로부터 백신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법적 책임면 합의서 서명, 백신 보관 처저온 냉동고 시스템 구축, 백신 전달을 위한 국제요원들의 입국 허용 등 행정 절차를 승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코백스는 북한의 영국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0만 회분을 지난 5월 말까지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추가로 북한에 중국산 시노백 백신 297만 회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지난 9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를 통해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한 나라에 이들 백신을 재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은 9일 현재 아프리카 국가 에리트레아와 함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 세계 두 나라 중 한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WHO에 지난달 28일까지 신종 코로나 누적 검진자는 44,133명이며 확진자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WHO의 신종 코로나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지난달 22일부터 28일 사이 신규 코로나 검진을 받은 주민은 모두 669명이며 이 가운데 의료 종사자가 571명이었습니다. 98명은 독감과 유사한 질환이거나 중증 급성호흡기 감염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코로나 대응을 이유로 2년 가까이 국경을 봉쇄하고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는 등 최고 수준의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최근에도 연일 코로나 방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소독과 위생, 마스크 착용 등을 강조하면서 9일에는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성 질병 의심 환자를 찾아 조처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보건협력 수요가 분명 존재한다며 남북한 간 관련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중교역 재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한반도 생명 안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학계가 두루 참여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이 출범했습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10일 서울에서 열린 출범 행사 개회사에서 한반도에 발생하는 보건 위기를 공동의 위기, 하나의 생명 공동체의 과제로서 이해하고 함께 대응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남북한이 함께 마주앉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또한 지금 당장 인도적 협력에 응하지 못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또 상황이 있겠지만 보건의료 협력의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장관은 남북의 인도적 협력만큼은 정치와 안보적 상황을 초월해 꾸준히 일관되게 지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제재와도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중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또한 제재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인도적 협력만큼은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실제 미국과 공동의 인도적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더 우려되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방역의 고삐를 한층 더 죄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9일 보건기관들이 주민 검진과 위생선전을 보다 강화하며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성 질병 환자들을 빠짐없이 찾아 치료하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는 등 방역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코로나 청정국임을 선전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수색 지침까지 내린 것은 신종 코로나 방역의 이상 징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탈북민 출신의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입니다.
보통 이제 북한 주민들이 열 좀 나고 기침 좀 나고 하면 그냥 감기를 생각하고 장마당에서 약을 사 먹어요. 병원에서 약도 안 주니까. 그런 상황인데 호흡기 질환자를 찾아서 대책을 세우라고 지령을 내렸다는 건 코로나19 관련된 그 방역 강화나 또는 이제 코로나19에 확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거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죠.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증상과 유사한 폐와 호흡기 질환자들이 늘어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에서 겨울철이 되면 계절적 요인 때문에도 호흡기 질환이나 이에 대한 관련 조치 필요성 등에 대한 보도가 계속 이어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발병 이후 너무 오래 봉쇄 정책을 유지하면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를 통한 의약품 등 필수 물자 수급이 어려워졌다며 당연히 코로나 대응 역량도 크게 떨어졌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조치가 최근 중국과의 교역재개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 경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려움을 스스로 인정할 만큼 봉쇄 장기화 탓에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운행하는 열차 운행 재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북중 교역 재개에 앞서 북한 당국이 방역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경 개방 움직임은 활발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방역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겨울철 눈에도 바이러스가 온다 이거하고 호흡기 질환 이건하고 같습니다. 방역 체계는 더 강화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경제난 때문에 국경을 열어야 되는 그다음에 방역은 강화되는 이 두 개의 딜레마가 충돌하고 있고요.
조 박사는 단둥 소식통의 말을 빌어 북한은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난 타개를 위해 중국과의 교역 재개가 절실하지만 중국 정부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북한과의 국경 개방에 오히려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북중 교역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북한 선박들의 움직임도 예전보다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에선 코로나 감염증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차가 통행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함재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항구나 북한 영해 밖을 운항 중인 북한 선박들이 최근 크게 늘어났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8일 사이 해외 항구 등에서 발견된 북한 선적 선박은 모두 12척으로 이 중 3척을 제외한 9척이 중국 항구와 인근 해역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포평호와 자성 2호, 은하호 등 4척이 룽커우항 혹은 인근에 있었으며 나머지는 다렌과 잉커우, 타이저우 등 중국의 항구에 머물렀거나 현재도 정박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항구를 항해하지 않는 3척의 선박들은 모두 지난 2일 한국과 일본 사이의 대한해협 인근을 항해하는 모습이 잠깐 포착됐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한꺼번에 이처럼 많은 운항 흔적을 보인 건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이례적입니다. 이들 선박들은 모두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켜두면서 외부로 위치가 드러났습니다.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를 위해 이를 끄고 운항하는 선박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북한 해역을 벗어난 선박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외를 운항하는 북한 선박의 숫자는 지난해 1월 말 북한 당국이 국경 봉쇄 조치를 단행하고 이후 지난해 7월 이 조치를 한 차례 더 강화한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 남포의 유류 하역장을 드나드는 선박들이 포착되고 한동안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보였던 석탄 항구들에도 대형 화물선들이 정박하는 등 선박 운항 재개로 해석될 수 있는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북한 선박들의 운항이 활발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인 플래닛랩스의 위성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한 달간 남포항 주변에 대기하던 선박의 숫자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해외를 운항 중인 선박이 많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맞춰 북한은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거래도 최근 많이 늘린 상태입니다. 중국 해관 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북한의 대중 무역액은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최대 무역 통로인 북중 국경지대에서도 국경 봉쇄 해제로 해석될 만한 움직임이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끊겼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간 열차 운행이 이달 중 재개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한국 KBS 방송은 8일 북한 기관차 두 량이 북중을 연결하는 압록강 철교를 건너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열차의 숫자가 적어 본격적인 무역 재개로 보기엔 이르지만 열차가 압록강 철교를 넘은 건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이어서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핵 정책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워싱턴 조야에서 핵무기 역할 축소와 관련한 찬반 양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 NPR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핵무기 선제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폴리티코 등 미 언론들은 최근 익명의 정부 관리를 인용해 핵무기 사용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고위급 회의가 이달 소집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핵정책 전반을 다루는 NPR 보고서를 이르면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주야에서는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억지와 반격에 한정하고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공언해야 하는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미국이 핵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해야 하는지, 이를 천명하지 않으면서도 핵 공격에 대한 억지나 반격의 핵무기 사용을 한정하는 단일 목적의 정책을 공언해야 할지, 아니면 현재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지 여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핵무기 선제 사용 등 핵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다만 2017년 1월 한 연설에서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해야 하거나 그래야 하는 설득력 있는 가정 상황을 상상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 캠페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바이든 후보는 미국 핵무기의 유일한 목적은 핵 공격을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보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되면 동맹국 군 당국과 협의해 그런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세력은 바이든 행정부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지난달 25일 미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 기고문에서 단일 목적의 핵 정책은 선제 불사용 정책의 또 다른 말이라며 미국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훼손할 것이고 동맹과 파트너 국가를 불안하게 하며 적국들의 핵 프로그램 진전을 부추겨 비확산 목표를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올해 초 핵무기 선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오판과 위험성을 근거로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브루스 베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할 경우 북한과 같은 생화학 무기를 보유한 적국들에 대한 억지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istorically, we have talked about using nuclear weapons if necessary.
베넷 선임연구원은 8일 VOA 전화통화에서 역사적으로 미국은 생화학무기 사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경우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생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선제 불사용 혹은 단일 목적의 정책 채택을 통한 핵무기 역할의 축소를 원하겠지만 이로 인한 억지력 약화 등을 우려하는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8일 VOA에 핵선제 불사용 정책으로서의 전환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전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핵무기를 사용해 자국과 동맹국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건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확신과 미국 그리고 동맹국 방어를 위한 전략적 결의를 약화해 억지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스티븐 파이퍼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국인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기고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 NPR 보고서를 통해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이퍼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이 특히 자체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핵 무장 적국에 대한 핵 선제 사용을 승인하는 상황은 상상이 안 된다며 더욱이 재래식 전력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핵 억지력과 상관없이 강대국 간 재래식 전쟁 가능성을 믿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일 목적의 핵 정책을 채택하려면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는 동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8일 VOA 전화통화에서 과거 전쟁으로 이어질 뻔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와 오판으로 인한 위급사태 등을 언급하며 핵선제 불사용 지지자들은 기술적 결함이나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의도하지 않은 핵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Advocates of no first use would say, look, there's a potential for inadvertent nuclear war based on technological glitches or mis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미국 행정부가 핵 정책을 바꾸기로 한다면 선제 불사용보다는 단일 목적 원칙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가는 현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냉전 이후 미국은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왔습니다. 다만 미국은 핵무기로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천명하지 않으면서도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습니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NPR 보고서에서 미국은 극한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핵 비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무기가 재래식과 생화학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좁은 범위의 비상사태가 있을 수 있다며 핵무기가 핵 공격을 막기 위한 단일 목적임은 명시하지 않은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NPR 보고서에서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국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극한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의 넬슨 만델라 규칙으로 불리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칙 준수를 최근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가장 열악한 계층인 수감자들의 인권 존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7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처음으로 넬슨 만델라 규칙으로 불리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칙을 언급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정치범 수용소 등 구금시설 환경을 포괄적으로 즉각 검토해 국제 규약 의무들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라며 넬슨 만델라 규칙을 지적한 겁니다. 안토니우 쿠티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76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부를 향해 구금시설 내 환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수감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 넬슨 만델라 규칙이 명시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토마스 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76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에 넬슨 만델라 규칙 준수를 촉구했고 지난달 뉴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거듭 북한 내 정치범 등 수감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 political prison camps continue to exist in North Korea. They represent most serious human rights.
북한에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가 존재하며 자신은 이 수용소가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상황을 대표한다고 보지만 북한 정부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칙은 유엔이 지난 1995년 수감자도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며 채택한 국제 원칙입니다. 유엔은 이후 지난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정치범으로 27년간 수감됐던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넬슨 만델라 규칙으로 명명한 개정안을 채택해 유엔 회원국들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넬슨 만델라 재단의 은자브로 은데베레 의장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를 통해 발표한 동영상에서 과거 감옥에서 매우 열악하고 잔혹한 대우를 받았던 만델라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구금시설 개선 캠페인을 적극 펼쳤다며 이 규칙이 전 세계 수감자 권리 보호에 효율적인 도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델라 전 대통령이 남긴 명언을 소개했습니다.
Prison conditions are both a critical measure of democracy and an important instrument.
만델라 전 대통령은 감옥 환경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척도이자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한 국가에 대한 판단은 최상류층 시민들에 대한 처우가 아닌 최하류층, 즉 수감자들에 대한 대우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만델라 전 대통령은 남아공의 민주화 태동기인 1994년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누구도 그 나라 감옥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나라를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영국의 북한인권 활동가로 북한 구금시설에 수감됐었던 박지현 씨는 9일 BOA에 과거 국제 MNST의 국제법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들었던 넬슨 만델라 규칙에 대한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넬슨 만델라 그때 그 대통령이 했던 말이 감옥에 들어가 보면 그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배웠을 때 너무 와닿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한에서 저희는 세뇌교육 받으며 살았고 바깥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얘기한 그것이 다 진실인 줄 믿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으로 나가서 해도 봤지만은 북한으로 북송되었을 때 그 북한 감옥에서 저희가 받았던 그 굴욕적인 대우, 그 처벌, 그 잔인하고 그 비인도주의적인 처벌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북한이라는 나라를 봤거든요.
넬슨 만델라 규칙은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며 1조에서 모든 수감자에 대한 처우는 인간으로서 고유의 존엄성과 가치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떤 수감자도 고문,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수감자들이 진료를 받을 권리와 의료진의 독립성, 15일 이상 독방 구금 금지, 신체 수색 등 부당 대우와 사망, 항의에 대한 조사 등 다양한 수감자의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해 발표한 북한 구금시설 내 여성환경보고서에서 북한 수감자들의 환경이 넬슨 만델라 규칙에 상당히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수감자에게 제공되는 거주 설비의 보건 요건 충족, 난방 등을 명시한 13조, 위생과 식량, 물, 여가 시간의 충분한 보장을 명시한 15조에서 23조, 구금 공간 과밀화 등을 명시한 여러 조항에 북한의 구금 시설은 모두 위배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인권조사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북한에선 죄인으로서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로 보는 경향이 많다며 유엔의 만델라 규칙 강조는 이런 북한 내 인식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얘기죠. 하나는 뭐 그게 그 사람이 정말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이렇게 투옥이 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설사 실제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합당한 그 이런 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목적인 것이지 그 사람을 이제 뭐 고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금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적어도 사람 아무리 뭐 죄를 지었어도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원칙인 거죠.
박지원 씨는 세상에 나와서야 이런 권리를 북한에서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 분노했다며 주민들에게 이런 권리를 전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모르고 그 안에서 박해를 받았구나. 이거 내가 다 모든 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 인권의 권리인데 그 권리조차 빼앗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 안에 있었구나.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분하고요. 이런 만델라 원칙이라든가 뭐 인권선언문 이런 같은 것도 이제 뭐 하나씩 제목 하나씩 해서 기사를 써서 보내면 그래도 듣는 사람들이 아 저렇구나 그 나는 이제까지 저런 걸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줄 것 같아서 네 저는 너무 좋다고 봐요.
VN 뉴스 김영걸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비가 오겠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북부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예상 적설량은 3에서 8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구름 많고 남포는 한때 비가 오겠고 평안북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 7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7도, 양덕 아침 영하 4도, 낮 5도, 신의주 아침 영하 2도, 낮 6도, 부성 아침 영하 3도, 낮 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 2도, 강계 아침 영하 4도, 낮 1도, 희천 아침 영하 4도, 낮 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구름 많고 용연과 사리원은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낮 9도, 개성 아침 영하 2도, 낮 9도, 사리원 아침 영하 1도, 낮 7도, 신계 아침 영하 3도, 낮 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산지역은 한때 곳에 따라 눈이 오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6도, 낮 영하 1도, 김영관 아침 영하 9도, 낮 영하 2도, 삼지연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1월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한 의회 조사와 관련해 백악관 문서 공개를 막아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미 연방법원 타니아 추측한 판사는 9일 기각 사유를 설명하면서 의회가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시작된 폭력 사태를 살펴볼 수 있는 관련 기록을 입수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특권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서류에 대한 기밀 유지 특권은 오직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앞서 판례에서 전 현직 대통령 간 분쟁에서 현직 대통령의 의견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월마트와 UPS, FedEx, 타겟 등 대형 유통업체 대표와 만나 공급망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은 연말 연휴를 맞아 미국인에게 미칠 공급망 정체 현상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서 이들 업체와 대화했으며 기업들은 문제 해결을 자신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운송 병목 현상과 반도체 부족 상황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타겟의 브라이언 코넬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올 연말 고객들이 원활한 구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상품 재고량은 지난해에 비해 더 많으며 현재 야간 컨테이너 운송을 더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겟 외에 다른 업체들은 이날 회의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가 미국 식품의약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세 번째 추가 접종 백신 주사인 부스터샷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화이자는 9일 식품의약국에 부스터샷을 맞은 만여 명의 표본 분석 결과를 제출하면서 연령대를 전 성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출한 분석 결과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부스터샷이 증상 감염 방어력을 95%까지 복구시킨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스터샷은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마쳐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체 내 중화항체가 서서히 소멸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맞춘 추가 접종입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지난 9월부터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65살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고위험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0일 신임 외무상을 포함한 2차 내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차 내각 명단에서 발표했던 주요 보직자들은 그대로 위임한 채 신임 외무상으로 하야시 요시마사 전 문부상을 지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모테기 도시미스 전 외무상이 자민당 간사장으로 옮기면서 외무상을 겸직해왔습니다. 하야시 신임 외무상은 기자들을 만나 일본의 외교라는 큰 책임을 맡게 됐으므로 100%, 120%의 힘을 발휘해 기시다 정권을 확실히 떠받치고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야시는 2008년 후쿠다 내각에서 방위상, 2009년 아소 내각에서 경제재생정책상 등을 지냈습니다. 또 일본과 중국 우호 의회연맹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새로 신설한 인권담당 보좌관에는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을 지명했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9일 에너지 자립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프랑스의 에너지 독립과 목표, 특히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자로 건설을 수십 년 만에 대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합리적인 가격에 비용을 내려면 탄소 중립적인 전력이 필요하다며 3세대 유럽형 가압정수로의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투자는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폐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11월 11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